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열왕기하 5장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체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마라에 가로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20절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제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며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야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 제가 어느 날 이 열왕기하 5장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열왕기하 5장 속에는 이제 두 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14절에서 그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또 게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27절에서 문둥병 환자로 이렇게 퇴장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문둥병이 있었지만 그 문둥병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또 한 사람은 문둥병이 없었지만 이렇게 나아만이 버린 그 문둥병이 나아만에서 나간 그 문둥병이 이제 게하시에게 찾아와서 게하시가 문둥병 환자로 이렇게 퇴장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아, 이 성경은 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이 떠나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이 찾아오는지 지금 이 열왕기하 5장은 그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게하시가 아니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람 나라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 도착을 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을 거쳐서 이제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잘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9절에서 이제 그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나만 장군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리셨습니까? 예, 이제 집 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그 사환이 나와서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10절에서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가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11절, 12절에서는 이제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만 장군이 이제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그 종들이 나만과 함께 왔던 그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큰 일보다도 당신의 몸을 씻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 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나만 장군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내려가서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잠그니 이제 살이 깨끗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그 소록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보면은 이 구라탑이라는 그 탑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있는데 미카엘 천사장이 그 한센병을 박멸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 밑에는 이제 글이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이제 글귀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이 간절함 또 애환 아픔 이제 그 말 속에 이제 들어 있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이 시대에 이 나만 장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가 이 병에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병에 나으려고 이제 이 선지자를 게지바이를 통해서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왜 선지자 앞에 나왔죠? 예, 병을 나으려고 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씻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만 장군의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 당신 자신은 여러분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 병에서 온전케 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가 그 말씀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는데 11절 12절이 이제 나만 장군의 생각인데요.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14절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답을 다 이야기해드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본 지가 처음이어서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는 사실 나만 장군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14절로 못 가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가서 이제 9절에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집 앞에 선지자의 집 앞에 섰고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11절, 12절, 13절을 지나서 14절을 가면 4절만 지나가면 나아만 장군이 낫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을 하여금 그 14절로 못 가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 11절, 12절이라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14절로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14절에 가면 그가 깨끗함을 받는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14절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11절, 12절의 생각대로 만약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4절로 안 내려가고 14절까지 가지 않고 나아만 장군이 집으로 만약에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아마 계집아이가 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외진 곳에 그 외진 곳 하나의 방을 택해서 그 방에다가 이제 창문을 두꺼운 이불이나 뭐 어떤 나무나 이런 걸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방 속에서 나아만 장군은 틀림없이 아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들, 순 거짓말장이들. 뭐 요단강에 가면 낫는다고? 그 녀석들 순 거짓말장이들이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신하고 또 자기의 팔자를 탓하고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고 여러분 가족들과 떨어져서 쓸쓸하게 외롭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는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나으러 왔는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14절로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돌아가서 나아만 장군의 그 집 어두움 속에 어두운 방 안에 나아만 장군이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틀림없이 병을 나으려고 여기에 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병에서 낫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원한다.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 예, 원치 않는다. 원한다가 더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14절에 가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아만 장군을 하여금 14절로 못 가게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라고요? 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병에 낫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해요, 원치 않아요? 예, 원치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병에서 나으려고 나아만 장군이 거기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병에 낫는 것을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그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병에 낫기를 원했냐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그 선지자가 나와서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낫게 해 주기를 바랬어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병에 낫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아만 장군이 병에 낫는 것을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원해요. 그건 바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절에서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14절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나아만을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병에서 낫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둠 속에서 여러분 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그가 쓸쓸함 속에서 죽기를 바래요. 즉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저주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제가 좀 말이 빨라집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이 그 생각을 꺾는 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을 하여금 불행 속으로 고통 속으로 저주 속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5장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어둠 속에서 저주받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3절 4절만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나아만을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에서 등을 돌려서 어둠 속으로 나아만 장군이 들어가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그렇게 불행 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5장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가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받게 한다는 마음의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아만 장군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혹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색깔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눈으로 이제 색깔을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청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20에서 약 한 2000Hz의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가 살살살 걸어가는 그 뭡니까 소리를 사람은 못 듣지만 여러분 고양이는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듣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하면서 또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죄의 범위가 있구나.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또 생각에 깊은 어떤 사고를 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감각할 수 있는 그 죄의 범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인간은 사람은 이 범죄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죄로 감각을 해요.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범죄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죄로 감각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그 범위를 뭡니까? 범죄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죄로 감각을 하게 하고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죄의 범위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일례로 인간은 약 5라는 이 뭡니까? 5라는 그 범위를 통해서 죄라고 감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감각할 수 있는 이 범위가 5가 아니라 1000이고 만이고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5라는 수치의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죄만 죄로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도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악한 죄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감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호리만큼 가는 털 호짜죠. 아주 작은 죄도 인간은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죄의 범위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감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아주 세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범위를 가지고는 신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범죄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만 이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9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12절은 이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서 이 계명성은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사탄을 이야기하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인데요.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푼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왜 하늘에서 쫓겨났고 왜 땅으로 유배가 됐고 이제 땅에 찍혔는지, 유배가 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땅에 찍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즉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여러분, 마귀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마귀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13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귀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제3의 눈이, 제3의 존재가 마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야기죠. 13절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의 말씀의 이 표현이 마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13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절의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예, 하나님의 눈이시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이 세 가지를 마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뒷편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마귀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에게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에게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서 인간에게 들어왔고 세상에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이제 마귀죠.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마귀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이 마귀죠. 그 죄의 근본이 지금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 14장인데 여러분, 마귀가 마음에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뒷편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에게 죄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 땅에 찍혔습니다. 자, 이게 왜 죄가 될까? 물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니까 죄입니다. 저는 제가 이게 왜 죄가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씀이 아멘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그건 그 뭡니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뭡니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속에 이 마귀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그 세계 속에서 마귀가 뭘 만들었냐면 자기가 일하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비기리라, 북극지폐 산 위에 자장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죄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라가 이제 죄의 근본이고 죄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뒷편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뭡니까?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처럼 그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감각에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이 생각이 죄로 감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니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꾸 말이 빨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그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제가 검색어를 넣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계시는데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목사님에게서 잠언 6장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그 검색어에다 스스로 이르기를 혹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제가 그 검색어를 넣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넣어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뭐가 놀랬냐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 폐망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이 폐망할 때도 스스로 이르기를, 베냐민이 사사기에 나왔을 때 베냐민이 거의 권위나고 폐망을 할 때도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내가 창으로 저를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그 전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하면은 여로보암 왕을 꼽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폐악의 시작이 스스로 이르기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은 영의 생각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에게서 시작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뭡니까?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의 상담을 할 때 이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은 그들이 항상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그들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인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앙의 어떤 문제를 그가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져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가 너무나 많은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와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이 문제를 제가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다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그러면 아주머니께서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2, 3분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아, 목사님 그러네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진리인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그가 계속 받아주고 그 생각의 질문에 의문에 답해주고 문제를 찾아주고는 동안에 불신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 이 생각이 잘못됐군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인데, 진리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데 내가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이르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버려야만 하고 땅에 찍어야만 하는 그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마귀의 마음의 감각이 없듯이 여러분 그 마음의 감각이 인간에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는데 이 죄의 사상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대로 인간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뱀이 사단이 마귀에게 와서 아니,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지혜롭게 될 거야. 너 아름답게 될 거야. 뭐라고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무엇을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선악을 알게 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사상을 하와의 마음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물론 따먹었죠. 따먹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음을 그 사상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사탄의 그 사상, 사탄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또 다른 나라하고 중국하고도 축구를 하고 뭐 다른 나라하고도 이렇게 축구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한국 선수가 반칙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나 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선수하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일본 선수가 비슷한 반칙을 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니 대체 저 심판 뭐 하는지 모르겠다. 경고를 줘야지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 돈 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그건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이제 다르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 이제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허물을 허물로 볼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 마귀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게 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과 마귀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이 사상을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 사상이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여러분 인간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그 사상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끄러워서 가렸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마귀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마귀의 마음을 우리 인간은 거의 태반이 죄로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감각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주 작은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의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 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각은 금송아지는 우상으로 죄로 감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금송아지를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금송아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는 우상이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금송아지는 감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그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자기를 위하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가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만 가지의 악이 천만 가지의 죄가 스스로 이르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감각은 금송아지는 악한 거로 감각을 하지만 내가 마음에서 스스로 이르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악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의 죄로 감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나를 위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죄로 감각하지 않으면 신앙을 하거나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부담은 또 모든 어려움은 항상 마귀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 망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고생할 거야, 힘들 거야. 여러분 부끄러울까? 그런 어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호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죄로 감각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한 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감각은 죄로 감각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감각할 수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각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것이 악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는 제가 창세기 6장 5절을 펴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냥. 예, 그럼 제가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나중에 나오는 보시고라는 단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고는 누가 봤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5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눈을 빌려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그 눈 나에게도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저한테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언제 빌려주시나 언제 빌려주시냐 제가 기다렸죠. 그래서 언제 나도 목사님처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정하고 안 믿게 될까 그 눈이 오기만을 제가 눈이 빠지라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눈이 안 와요, 눈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야, 이 6장은 하나님의 눈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구나.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처럼 인간은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6장 5절이 기록된 이유가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눈을 내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했어요. 이 성경 속에 6장 5절을 기록해서 당신의 종에게 이 눈을 주셨던 것처럼 내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6장 5절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그 종에게 주고 많은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눈을 내게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눈은 하나님의 눈이구나. 아, 나는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보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죄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내가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러분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의 시작이 뭐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입니다. 아멘. 생각의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할 때 속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의 시작이 네가 네 마음에 이르는 그 죄의 시작,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시작의 그 근원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의 계획은 악한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눈이야. 여러분 너의 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볼 때 사람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죄를 감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전혀 죄로 감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죄로 감각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 신앙에 참 많은 변화를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정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간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간음을 당할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구원자를 구하지 않고 도와줄 자를 찾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제가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여자에게 정혼한 이 여자는 자기가 꿈꾸는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꾸는 그 결혼이 있었고, 자기가 꿈꾸는 신랑이 있었고, 자기가 꿈꾸는 가정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성경을, 22장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여자에게 재앙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막아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 어렵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열중시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자가 자기가 원치 않는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 여자가 그 만난 그 재앙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재앙을 도와주거나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여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는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 소리를 지르는지 안 지르는지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이, 떨어지도 내버려 뒀어요. 재앙을 만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제 제가 어려움을 만났다. 이제 제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을 구할 거야.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 병이 낫겠나 하고 바알세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그걸 막아주려고 하시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도와줄 자를 찾지 않으면, 구원자를 찾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죽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왜 제가 놀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을 몰고 온 이 남자, 가늠한 이 남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감각에는, 죄를 감각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이 남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자분들이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이고, 그렇다고 죽이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도 죽이고, 여러분, 이 여자도, 구원자를 부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이 여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각에는 이 여자는 동정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각에는 어떻게 됐냐면, 구원자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감각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죽어야 될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가 어느 날 간음을 할 때 이 남자에게 정욕이, 음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여자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뭐 죽어야 될 죄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성경을 대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을 하지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면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니까, 나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전반적인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삶인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도끼가 내 발등에 지금 놓였구나.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는 이제 삶을 이제 조금씩 살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감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이것이 마음의 죄로 감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어떤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게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어떤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자기의 어떤 신변에 대한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의 일을 그가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마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니까 그 충성된 제자니까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죄로 감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죄로 감각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 28장을 읽었는데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멸망과 사망도 소문으로만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을 아신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아는데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할 경자 아니,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이르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멸망과 사망도 소문으로만 그 지혜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을 쥐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좋아 안 하겠죠. 지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종들의 인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반에서도 이렇게 들으실 텐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스스로 이르는 그 죄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생각에서, 스스로 이르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능자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인도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